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의 가정에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경건한 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다 받으시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 또 행적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남녀노소의 믿음의 식구들이 힘써 주님 모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누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조금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상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장례 절차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또 주의 뜻만 다 이루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71절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내용, 신문 당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47절 보십시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주께 입맞춤으로 그를 악한 무리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증거된 대로 그 무리와 약속한 군호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는 그 무리에게 예수님을 확인시켜 그를 잡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인사이었습니다. 3년간 주와 동행하며 그의 의롭고 선한 인격과 교훈과 행동을 친히 보았던 유다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악한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49절 50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요한복음은 검을 쓴 자가 시몬 베드로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의롭고 선하신 주님을 잡는 무리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 주님을 잡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잡히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는 잡히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가실 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잡는 자까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동원할 권세가 있으셨으나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의 긍휼과 신적 능력이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5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제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 앞에서 그를 잡을 만큼 악하게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런 정도만큼 그들을 제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자들의 때가 왔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잡아 죽이려 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54절 보시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 여종이 베드로의 그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는 장담했던 대로 주님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당당히 그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즉시 부인하였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그때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너 말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아마 자신에 대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달기 곧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에게 행위의 의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처럼 쌓은 것 같은 의도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의의가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중생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는 믿음이 있고 중생한 자에게 있는 연약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전통 본문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일곱 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베드로라는 말을 제가 그가라고 읽은 것은 원문에 그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라는 말을 꼽아보면 일곱 번 54절, 55절, 58절, 60절, 61절에 두 번, 62절 일곱 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담대하고 끝까지 충성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61절 보십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원문에 또 나오기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본문은 베드로 일곱 번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뜰에 있었던 것 같고 주께서는 베드로가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주님께도 들릴 만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는 그의 하는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은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주께 대한 불신실함을 뉘우치는 회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63절 봅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얼굴을 때리고 전통 본문에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는데 얼굴을 때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께서는 그런 희롱과 매맞음과 모욕을 당할 잘못을 한 적이 없으셨으나 무지하고 악한 자들은 그에게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66절 보시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라. 전통 보면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확인하고 믿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상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부터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무지하고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모양은 위선에 불과하였습니다. 69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법정 공회 앞에서 자신에 대해 엄숙히 증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하신 그의 증언은 자신의 신적 인격과 메시아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그는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말로 긍정하셨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 그대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참 선지자시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참 제사장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시는 참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가지신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71절 마저 보십시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그가 친히 증거하신 그분이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분이시든지 아니든지 만일 그가 자신이 증거한 바로 그분이 아니시라면 그는 선한 선생이 아니고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숙한 재판석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증거대로, 증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요지지요.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의 목표가, 목적이 바로 예수, 유대인의 청년 예수, 서른 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공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은 무엇보다 첫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목적을 기술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와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음성으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것과 포도주 기적과 떡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등은 다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풍성하게 책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신약 성경책에 특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적 인격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그를 증거하지만은 그의 부활은 최종적인 도장을 찍듯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알았느냐 확실히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부활은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믿고 확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욕과 조롱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 구약교회의 지도자들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너희도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죠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죠 십자가 지고 가면 이제 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 사형 형태를 지고 가는 사형수의 그런 길이지 그를 묘사한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 그러면 영생에 이를 것이니 그 말씀이죠 또 그는 주님 때문에 비방과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며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편안하게 믿고 죽는 성도도 있고 그도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땅 위에서 주님 위에서 일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큰 상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신다. 상을 말해서 크다. 너희의 하늘에서 상이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본받아 고난을 각오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그게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셋째로 베드로는 그 밤에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주께서 잡히시던 때에 멀찍이 주를 따랐고 주님을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주님 가까이 같이 옆에서 가지 멀찍이 주를 따랐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예수 모르는 예수 저 누구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내가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모른다고 내가 정말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지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 모른다고 말하니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다 베드로의 연약은 우리의 연약이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결코 낫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인 줄을 알고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매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은 적이 없고 욕을 먹은 적이 별로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느 몸 하나 찔려본 적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각오하며 오라고 하셨는데 그 고난을 각오하면서 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는 것이니까 전쟁이 뭐 난다 난다 하면서 나는 게 아니라 전쟁 한번 나면은 갑자기 우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처형할 것이니까 김일성이 말대로 100만 명쯤 한 200만 명쯤 죽이면은 다 평정이 될 것이다. 100만 명 죽이면은 다 겁쟁이들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앞장서서 안 믿는다는 선서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골수분자 예수쟁이 100만 명만 죽이면 또 혹은 우파, 무슨 아스팔트 우파라고 지금 말하는 태극기파 100만 명만 죽이면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공산당의 손아귀에 다 주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바르게 살다 가는 주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주 앞에 설 때 참 잘하였다, 주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상을 받게 되는 저희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